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내가 경험한,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기도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고 생각하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그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도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바를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성경적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일까? 내용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기도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정석이다, 기도가 바른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기도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나 뜻에 위에 두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어 라고 등등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야,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경험한 그 기도를 쉐어링하면서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경험을 기도 가운데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도와 상관없이 내 기도는 내가 체험한 기도의 근거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관계없이 내가 체험한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경험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성경적 기도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헷갈리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혼동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항상 기도한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Always, at all time, at all, always, all the time.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ought to pray at all times, always, 뭐 등등 항상, 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항상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스탑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세상에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아마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만 계속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그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도 없고 오직 기도만 하면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만 하고 너의 생업을 중단하고 너의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항상 자나깨나 하는 것이 기도만 하라. 그렇다면은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고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예전에 오래된 일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다미선교에서 아이들이 그때 막 뭐 이상한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이 고등학생들이 아주 아이비리그에서 어드미션까지 받은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은 이제 휴거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 짭을 잡을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 모여서 밤낮 기도만 했어요. 밤낮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환상 보고 꿈꾸며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항상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업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다 올스톱하고 전적으로 기도만 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전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연속성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 끊임없이 내가 기도가 주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희생하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상업을 그만두고 내가 하는 거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집어치우고 상업을 다 그만두고 내가 정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있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것은 영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다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내 자가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어서 이런 연합이 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연합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연합되었으니까 한 몸 이루었으니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관계를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한 몸 이룬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과 한 몸 이룬 자로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지, 그 친밀하고 그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한 신분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연합시켜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나가라고 연합된 자로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옛날 성경은 낙망치라고 그러고요. 지금 성경은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하는 거, 낙심하는 건 디스커리지 됐다 뭐 그런 말도 돼요. 마음이 막 상심했다, 실망했다, 좌절했다. 여러분 이 낙심하는 거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여서 걸림돌이 뭘까요?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데,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낙심 상태에 있는 내 자신, 내 자, 좌절되어 있고 실망하고,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고요 좌절하고 낙심 상태에 있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해요. 그냥 내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마음은 벌써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지 사실은 내 마음 전체를 쏟아부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때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분인네가 옆에서 막 힘들게 합니다. 막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한나가 상처를 받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낙심하기보다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라고, 자기의 영을 쏟아부었다라고 영어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 마음, 내 영을 다 쏟아부으면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데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항상 기도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외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핍박이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거, 그것이 낙망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속적인 연속적인 항상 기도를 우선시해놓고 기도를 하려면은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강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담대한, 이 강한 내 내면이 강해야 돼요. 이 좌절하거나 낙심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내면, 속사람을 여러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좌절 상태에 있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관계없이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겠다, 이런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는지, 그 자세,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는 자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정말 실질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본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의 예를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첫째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 도시 한 과부가, 먼저 2번 2절부터 보는 게 낫겠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판장을 가리켜서 안하무인의 재판장이라고 하겠죠. 교만한 재판장, 무자비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고, 근데 사람까지 무시하는 아주 무자비한 재판장, 안하무인의 재판장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지금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스토리가 단순히 과부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베스트 이그잼플이에요. 본보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자주 그에 간대요. 그 무자비한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와서 졸라대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와서 졸르고 이 재판장에, 무자비한 재판장에게 막 여기서 자주 구해 가서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할 때, 이렇게 자주 이 무자비한, 인지하지 못한 이 무자비한 이 안하무인의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쉬웠을까? 할만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면 쉽게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 이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난한 과부는 아이에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간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내가 왜 와서 저런 무자비한 사람한테 내가 왜 간청을 하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내가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나? 아마 그가 마음이 아마 좌절 상태에서 아마 그 마음이, 심령이 아마 정말로 괴로웠을 거예요. 자주 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무자비한 재판장 아예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녀가 보여주는 태도는, 간청의 태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주 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마음의 심적 상태와 관계없이 자주 가서 그 무자비한 재판장에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기서 보여주는, 이 과부가 보여주는 이 자세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그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베스트 샘플, 이그잼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정도까지, 정말 처절하게, 어떨 때는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실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장한테 자주 가다가 마음이 낙심할 뿐만 아니라 상처도 받습니다. 이 재판장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주 계속해서 그런 거 아랑곳도 않고 자주 갑니다. 왜 자주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낙심했다면 여러분, 이 재판장한테, 불의한 재판장한테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낙심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겠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내가 그래도 또 가야지, 또 가서 또 그 사람한테 간청해야지, 계속 끊임없이 그에게 자주 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내 마음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어떤 성경에 보면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 물론 낙심이란 말이 어떤 순간 not to lose heart에서 우리의 마음이 실망한다, 실족한다, 실망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사실 오리지널 그 헬러의 원문 번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실망하고 낙심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과는 기법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실망과 좌절과 낙심 상태에 이르면 결국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기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위한테 이 사람이 마음이 실족하고 낙심하면은 안 갔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자주 그에게 가서 그가 원했던 것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좌절할 때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게 돼요.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또 뭔가 하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이 재판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가서 이 과부가 끊임없이 항상 간청하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청하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아라,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무자비한 아나무인의 이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과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지금 하나님을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택하신 자들이, 그 밤낮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과부도 간청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간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 간청하는 건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가 와서 지겹도록 자꾸만 와서 간청하고 자주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의 자비로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의 택한 백성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의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인식하고 깨닫는 거, 그리고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합니까?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거에 귀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기법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기도하다가도 될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기도하는 거에 다 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마지막 센텐스에 믿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말세지마를 당해서 마지막 시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희귀성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항상 기도하며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언급하는 구체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고 간청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거기에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파트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14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예전에 한 1년 됐나요? 1년 반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했던 설교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가 요약해서 포인트만 언급하겠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측면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이냐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물론 그것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겸손의 한 일면이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겸양한 모습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되어질 겸손의 모습은 내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식하고, 내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긍휼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 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가 이게 겸손의 자세가 단순히 겸양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런 본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으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의 어떤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간구하는 이 세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